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라면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중수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그 다음은, 그렇죠? 그 다음은, 그다음에 중수하였고, 이 중수하다는 말은 보수하다 그 말이에요. 헐고 무너지고 구멍난 데를 때우고 메우고 다시 덧입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그 다음은 이게 거의 30번 이상 전체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이방 땅의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느헤미야를 이 재건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초월자이시지만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시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느헤미야예요. 이분은 몇 가지 우리가 특징을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첫째, 비록 이방 땅에 고관대작을 지내며 있었지만은 그 안락한 삶에 함몰되지 않고 항상 고향에 대한 기억, 곧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땅에서 온 동료들을 통해서 고향 땅의 황폐한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 앉아서 울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울음만 울었던 것이 아니고 그 울음 속에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그리고 고향의 슬픔을 아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진실한 기도 속에 뭘 보여주십니까? 재건의 비전과 재건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사서 고향 땅에 돌아갈 계획을 착착 진행하는 가운데 사실 오늘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는 과정에도 사실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지만 방해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방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단호하게 그는 물리치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몇 절만 좀 한번 복기를 하십시다. 2장 11절을 좀 볼까요?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고향 땅에 돌아온 지 며칠 만입니까?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정탐을 나간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주변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몰래 정탐을 나간 겁니다. 시찰을 나간 거죠. 그리고 12절을 좀 보십시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온 사람들의 전한 소식대로 눈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눈으로 확인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참 이 사람은 드물게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 정도 위치나 역할을 맡았다면 되게 아랫사람 시키죠. 좀 알아보고 와라. 내가 좀 확인해보고 와라. 근데 그러질 않고 야심한 밤을 타서 그런 직접 소식을 들었던 황폐한 현장을 시찰합니다. 늘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현장에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잘. 예, 따라서 합시다. 답은 현장에 있다. 우린 자꾸 듣는 소문만으로 누가 그랬다더라. 가보지도 않고 아 그거 안 될 거야.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건 참 안 좋은 태도 같아요. 비록 내가 살 물건을 파는 가게 문이 닫힌 시간이라도 가보는 거예요. 혹시 주인이 무슨 일로 어물쩍거리다가 좀 퇴근 시간이 되어서 가게 문 아직 열어놓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게 문 닫았어. 지금 가봐야 물건 사지도 못해. 대개 이제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항상 가라고요. 가면 거기 현장에 인생은 변수가 많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도 보통 한 1시간에서 30분 미리 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현장에는 답이 있지만 또 변수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개 사회적으로 노련한 사람들은 약속 시간보다도 조금 일찍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천부적인 그 촉이 있어요. 사람이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 이제 백성들의 가슴에다가 확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버려요.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도 않고 야 우리가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자기가 눈으로 가슴으로 느낀 만큼 호소력이 감동이 이끌어질까요? 안 돼요. 내가 보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상상만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 목회자들도 이제 여기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참 설교가 좋잖아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조금 허술한 데는 멘트를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피차 저도 이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딱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설교가 있고 자기가 준비한 설교가 있어요.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자기가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정말 경험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를 미얀마 갔더니 캄보디아 갔더니 그 새까만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러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근데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랬었대 간접화법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채는데 그건 뭐 차이 정도가 아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무너진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백성들의 가슴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는데 보세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야밤에 무너진 성터를 돌아보면서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는 실제적 경험을 했겠어요. 야, 이거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애들 말대로 이 장난이 아니구나.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성벽과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히 성벽을 다시 우리가 싸웁시다! 이렇게 표피적인 선동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됩시다. 다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맙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장시간 곤욕을 치르고 아픔을 겪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느헤미야는 이 현장에다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됐겠어요? 얼마나 공감이 됐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현장에 보지도 않고 거의 한평생을 이방 땅에 살다가 온 사람이 아무리 리더십과 지위가 있다 하기로 우리 성벽 다시 싸웁시다 이렇게 건들거리며 말한들 백성들이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진장님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현장에 있어라. 현장에 있어라. 그 말은 우리 청년들의 일상의 현장에 직접 자꾸 간사님들만 시키지 말고 직접 들어가라. 직접 만나고 직장도 찾아가고 안 나오면 전화로 하지 말고 학교 앞에 기다렸다가 일터에서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에 손이라도 잡고 기도하고 이미 목회를 하다 보면 12시, 1시에 끝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한 분은 저기 리코상을 하는 이제 교인인데 늦게 문을 닫죠. 근데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가게를 들렀어요. 근데 마침 셔터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이민자들이 일상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렇게 유창한 용어도 아닌데 하루 종일 그 흑인들과 거친 대화로 긴장과 또 험한 환경을 맞서서 생활을 해야 되니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때 담임 목사가 가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셔터문 같이 내려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식어진 가슴에다가 확 불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많은 그 주해서나, 강의 집들을 이렇게 한 일곱, 여덟 건 참고를 해보니까, 이 느헤미야 3장을 다 그냥 생략하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참 복잡해요. 계속 뭐 중수하였다, 그 다음에는. 중수하였다. 이 말밖에 줄거리가 없어. 그렇죠? 뭐 여기 그렇게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담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본문일수록 전체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게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면 깜짝 놀라요. 제가 오늘은 그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성벽, 그 무너진 성벽 터가 있어요. 그 터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시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동쪽 사람 서쪽 가서 일하게 하고 이러질 않고 동쪽 문은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짓고 이렇게 해서 치밀하게 느헤미야가 계획을 딱 짜요. 아주 이 전략가입니다. 메신저도 되지만은 굉장한 행정가요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딱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문부터 건축을 해나가냐면 북쪽 문부터 건축을 해나가요.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마지막에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동과 서 사이에 성벽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십시일반 전부 동참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리더를 75명을 딱 조직을 해서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뭐 은장색은 그 역할을 맡기고 돌 쪼는 사람은 그 역할을 맡기고 해서 탁 조직을 만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제일 부러워요. 또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조직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북쪽 문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왜 북쪽인가? 거기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건 뭐예요? 재물용 양을 잡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데요. 말하자면 재물로 잡을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에요. 그 쉽 게이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지역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북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늘 초긴장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일 먼저 누가 담당합니까? 제사장들이 담당을 해요. 제사장들이면 적어도 허물어진 국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위치의 존재입니까? 최고의 리더들이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대목을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파가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죠. 리더가 없습니까? 당신이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도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일면 맞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시대 속에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이방 땅에 이 고토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 준비되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자꾸 만져야 돼요. 하나님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밤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몽실몽실 뭉클뭉클 이렇게 만지면 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를. 이 말을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몽실몽실하게 생겼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실감 있게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좋은 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이 밤은 바위가 터져서 삼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에낙고래의 밤이 돼야 돼. 에낙고래. 부르짖음의 샘이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밤이에요. 하나님, 전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그때. 뭐 이래가면서 대화를 났어요, 대화. 아멘. 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새잖아요. 동이 터오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드립다 그냥 요구만 하려고 그러니까 시계를 봐도 5분도 안 지났어, 5분도. 응? 그러니까 그 틈에 사탄이 자꾸 틈을 타가지고 야야야 버스 끊어진다. 버스 자꾸 이런 생각만 집어넣고. 응? EPL 축구 시합이 조금 있다가 시작하는데 뭐 이런 생각만 자꾸 집어넣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막 저 힘들어 한 것 같아요. 예? 가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열렬해야 돼요. 열렬해야 돼요. 그 어느 좀 노망난 노 배우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80이 가까운데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주책이죠. 예? 그건 주책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좀 심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가만히 앉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이렇게 만져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해요. 놀라운 경험을. 믿습니까? 자, 말씀을 또 보십시다. 오늘 그냥 북쪽 하다가 끝나겠어요. 뭐 오늘 사실 북쪽, 서쪽, 남쪽, 동쪽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 보니까 지금 북쪽도 아직 다 안 했는데 오늘 북쪽까지만 하다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늘 이렇게 가론유다 티오가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아, 정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백성들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정말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겪어서는 안 되겠다. 자, 우리 하자. 좋은 리더도 또 오셨으니까 우리가 저분의 말을 따라서 무너진 고토를 다시 일으키자 했는데 누가 협조를 안 해요? 귀족들이 협조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78편 이 마스길이라는 시제는 그 교훈이란 뜻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다른 지파보다도 몇 배를 더 은혜를 받았죠? 꼭 두 배입니다. 인구수나 자원이나 땅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배를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릴 줄만 알았지 전쟁의 날에 이들은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과 같죠. 제가 뭐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정직하게 얘기해서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헌신적인 성도들이 없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정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집 팔고 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걸 합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그때는 그 교회가 건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건축하고 나니까 집집마다 비단진 집이 없어요. 다 대출해서 헌금하고 금반지 다 빼고 손에 반지를 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조하거나 강요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3.1교회 제가 부임해가지고 제일 그 놀랐던 충격적인 장면은 저녁 무렵 되면 청년들이 전부 양손에다 계속 뭘 들고 다녀요, 항상. 그 쟤들이 저거 뭘 들고 다니나 봤더니 뭐 쓰레기 봉투, 수거, 짐 옮기고 전부 이걸 들고 다녀요, 우리 청년들이. 그 요즘은 제가 한 3년 지나니까 그런 풍경들이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야생성이 있어요. 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거기 십자가 꽂고 선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좋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선교를 원리와 이론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배웠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기도 하고 탈진도 와요. 그때 우리가 다시 원리를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방향이 들어가면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준비된 공동체를 왜 안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엄청난 국가적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지 않고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구호도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문장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일감과 일꾼은 엄하게 틀리죠? 일감은 말 그대로 일거리입니다, 일거리. 교회에는 일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것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미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자신 없어요?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따라서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는 일꾼이다.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일꾼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뭘까요? 지혜, 열심, 브라이트한 거, 전략? 뭘까요? 충성이죠. 고린도 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자, 거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거기서 말하는 일꾼은 말하자면 그냥 일하는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배 밑에서 노를 가지고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노젓는 노예들이, 그 사람들은 다 노예들인데 노젓는 노예들이 이거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왜 가요? 따지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해요. 그냥 오로지 앞에 지휘하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만 저으면 돼요. 천천히 북이 쳐지면 천천히 노를 짓고 왼쪽만 북을 치면 왼쪽 라인만 노를 저어요. 그래서 배 방향을 돌리고 속도를 조절하게 되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선발이 착고에 묶인 노예들은 북소리에 맞춰 노만 저어야 됩니다. 또 잘난 체 하느라고, 저 아저씨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배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맞아요. 응? 그때 맞아요. 이건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 자, 우리는 보통 충성의 개념을 자기 열심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충성의 가장 핵심 가치는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도 가보면 보냄받은 자로서 위치를 이탈해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분명 당신을 이곳에 보낸 분은 성령님이고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성령님과 파송한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비즈니스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충성된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서 성벽을 재건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한 인물을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집일까요? 이건 무시무시한 집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 지금 성벽 재건의 이 아름다운 국가적 비전에 누가 이 역사에 이 험한 노동에 동참되고 있죠? 그 딸들이. 그러니까 이 건축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했던 역사였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보통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20대 80의 비율을 통해서 세상의 경영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20%가 사실은 끌고 간다는 거죠. 교회는 그 파레토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100% 하나님의 법칙만 통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누구나 자기 홀로 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 자기 위치에, 자기 직무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말하자면 어떤 기능을 맡았던 자가 쑥 빠져버리면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마리가 중요하고 한 영혼이 중요하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사실 주인이 솔직히 잃어버린 겁니까? 양이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까? 양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목자에게 책임 있는 표현을 해요. 잃어버린 양. 목자가 잃어버린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찾은 양을 타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와요. 그리고 잔치를 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가 회복이 되고 합하여져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삼일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유기적 산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유기적 산술법. 맞습니다. 각 지체가 각각 붙어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기능으로 이해를 하고 사람을 기호화시키고 숫자화시키면 그 공동체는 씁쓸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숫자화해서는 안 돼요. 몇 명 나왔어?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주부에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우상숭배,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게 거짓이고 우상숭배고 악한 죄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데 이 성벽의 역사가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체 일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관계도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요즘 여자분들이 자꾸 남편들을 집에 일찍 들어와라, 뭐 살림 좀 도와라, 가능한 일이고 여가가 되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 남편이 아내를 돕고 위하는 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남자의 역할과 그 업무를 감당하는 일이 아내를 위하는 일이에요. 꼭 들어와서 설거지 같이 해주고 자기 힘들지 뭐 이래야 그게 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거를 예? 남편은 밖에 나가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책임져야 될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저기 오늘은 북쪽까지만 끝내고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앉은 채로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과 오늘 이 밤에 제일 먼저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경영에 준비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준비되어서 돌아온 황폐한 땅에서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랑하는 고국의 백성들이여, 일어납시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 삼일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다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가슴 메이는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넘어졌던, 흔들렸던 자리들, 실수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토해내십시다. 그리고 두 가지 제목을 이어서 더하겠는데, 하나님의 경영에 준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보고, 기도 속에서 민족의 고통을 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에낙고라의 우무간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이 밤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